다니엘서 강의 14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27절까지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변하고 맨 끝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을 내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28절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28절.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세상 왕국이 변천하는 걸 보여주시고 여기 7장에서는 다니엘 스스로의 그런 꿈을 통해서 세상 왕국이 변천하는 걸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서는 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꿈을 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자기 땅에서 지금 쫓겨나서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계시된 이 환상은 포로 생활하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기쁜 그런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오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 놀라운 계시를 보았는데 우리 같으면 막 그냥 힘이 솟아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보면 그게 안 그래요. 오히려 몸이 아프고 일도 못하게 되었다고 지금 28절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고 그냥 몸이 달아갖고, 그렇죠? 유튜브에 올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하는 거하고는 영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다니엘에겐 꿈을 통해서 세상의 왕국이 변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주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가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 있어요. 천국을.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루스드라 이거니움에서 매를 맞고 돌로 맞아갖고 죽었다가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채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 불법이에요. 진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거기 가서 본 거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니엘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계시들을 보여주니까 뭐 웬만한 사람 가도 펄쩍펄쩍 뛰고 유튜브에 올리고 지금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안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스스로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 이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홍해선인 이런 사람 1000번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천국 지옥을 이런 가짜들이 지금 판을 치거든요. 이런 거는 성경에 있는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성경에 있는 기독교. 그래서 천국 지옥 얘기, 땅굴 얘기 뭐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무슨 강연하고 이런 사람들 다 가짜 사입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데 요만큼도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 예수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를 여기 지금 다니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다 마감을 하고 이제 다니엘서 8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가면서 점점 굉장히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아내를 비롯해서 제 딸들은 야, 이건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걸 여기 한마음 미션에서 2시간씩 듣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냐 해서 오늘 아침에 제 큰딸이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좀 이렇게 한 시간은 하고 한 시간은 좀 쉬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딱딱한데 이거 여기 한마음 미션 이 사람들 이거 강의하니까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데 조금 좀 이렇게 여유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자,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거 넘어가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나중에 이 인본주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지금 이거 기록한 게 BC 한 550년경에 기록했으니까,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후대에 기록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역사의 기록들하고 이 예언이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안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그다음 앞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의 성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부활이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7장 1절 가서 보면 7장에 나와 있는 그 환상은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이루어진 환상이에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나서 여기 8장 1절은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그게 7장에 있는 환상이에요.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2년도 지나서 3년에 8장에 이제 환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좀 기초가 되는 걸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뒷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고 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완성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거의 99.9%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0.5% 조금 일부가 뭘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람어. 아람어는 쉽게 얘기하면 시리아 말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시리아.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바로 위가 시리아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리아고 윗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아람, 구약 시대 시리아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약 저 구약 성경 가서 하나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창세기 10장 가서 보시면 셈의 자손들이 나와요. 셈의 자손. 창세기 10장 21절 거기 가서 보시면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누가 가장 큰 형이에요? 셈이 아니에요. 야벳이 가장 큰 형이에요. 그다음에 둘째가 셈이고 둘째가 중요하다니까. 한국에서는 셈이 다 형이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이 제일 형이고 그다음이 셈이고 그다음이 지금 함이에요.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는데 셈의 자손은 엘람은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아시리아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계보 중에 누가 아브라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셈에게서 나온 다음에 셈의 아들들 중에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아르박삿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르박삿. 근데 아르박삿에서 형제가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아람. 아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셈의 자손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밧단 아람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야곱이 자기 이 외삼촌의 집에 도망갔잖아요. 형을 속이고 그간 지역이 뭐야? 밧단 아람. 그게 뭐야? 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리아. 시리아 북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리아 북부 지역.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언어가 아람어다. 아람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는 다니엘서 여기 8장 이후부터는 히브리 말로 기록이 돼 있고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나와 있는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7장 여기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한 0.1%쯤 된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0.1% 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또 그중에 일부가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하면 여러분이 에스라서 4장에서 6장, 그다음에 7장 이런 데 가면 일부분이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서 기록을 하는데 앞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고 지금 여기 8장부터 여기 12장은 지금 히브리어로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앞부분은 아람어, 아람어는 말 그대로 이방인들의 언어예요. 이방인들의 언어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뒷부분은 유대인들의 언어, 지금 히브리어로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2장부터 여기 지금 7장까지 나와 있는 건 이방인들 중심의 왕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8장부터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가 되는 세상 맨 끝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아람어하고 이제 히브리어가 있었는데,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거의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쓰다가 어떤 일이 이제 발생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렇죠? 아시리아.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데려다가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기 지금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에 살게 하게 되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윗부분 북왕국 저 위쪽에는 아람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운데 남왕국 유다도 어디로 이제 가냐면 바빌론으로 이제 이 포로 생활 가고 그러고선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이던 그런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 팔레스타인, 시리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런 전체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아람어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언어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경전을 보는 언어, 알겠죠? 책에 모세 율법 이런 거다 기록이 돼 있는 그 언어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그 다음에 매일같이 그 사용한 언어는 그 지역 사람들하고 다 유통을 해야 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하고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그 일이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 당시엔 또온 세상이 로마 세상이 되고, 로마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스 말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이제 그 얘기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말은 아람어, 또 하나, 이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어. 그렇죠. 또그 다음에 성경을, 구약시대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이세 개를 지금 다 알아야, 그렇게 되는 그런 복잡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생겼다는 거. 그건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은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처음엔 아람어로 줬다가 히브리 말로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의미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종말의 계시가 주어졌다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오냐?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왜 그래? 메시아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한 거의 대부분의 이 저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서 이 구원이 나고 또 종말에 관한 그런 계시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이 유대 사람들의 풍습을 가지고 그것을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 종말에 관한 그런 계시가 상당히 유대적이다. 히브리적이다.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왕국 네 가지를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가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지금 이렇게 되고 맨 끝에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여섯 가지 왕국이 지금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 가서 보면 지금 벨사살 왕의 제3면에 이 환상이 주어졌는데, 지금 이때는 어느 때나 조금 지나면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는 때예요. 바빌론이. 메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때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빌론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집중을 해라.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메대 페르시아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리스에 집중을 해라. 해서 여기 지금 8장에는 메대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20절, 21절 가서 보면 여기 두 개의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순양이고 하나는 순염소예요. 거기에다 아예 그냥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해석을 해주세요. 그냥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가 본 두뿔 달린 순양은 메데아와 페르시아다. 메데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메다 페르시아를 누르고 등장하는 22절.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 적이 나오는데 21절에 거친 순염소는 그리스다. 그리스. 그래서 지금 여기 8장에는 메대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역사 속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리스 제국에서 나온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던 그런 왕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이 안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게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이 내용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빌론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메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왕국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악랄한 그런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하는 일이 나중에 7년 환란기 때이 땅에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항하는 것 같고 똑같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표로 그런 인물이 나타난다는 거. 그걸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그건 7장에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제 3년에 한 환상이 내게 곧 내게 나타나매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것을 볼때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며 울레 강가에 있었노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우리 이 뒤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한영대역이나 아니면 스터디바이블 가서 보시면 바빌론 제국이 있어요. 바빌론. 예. 로마 제국 전에 가서 보시면 바빌론 제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영대역이나 아니면 큰 글자 갖고 계신 분은 뒤에 있는 지도 가운데 12쪽에 있어요. 12쪽. 예, 12쪽에 있고 작은 성경도 12쪽에 있습니다. 스터디바이블만 제가 모르겠어요. 몇 쪽에 있나 한번 보세요. 예, 거기 가서 보시면 바빌론 제국 보이시죠? 나와요? 바빌론 제국 있어요? 예. 자, 바빌론 제국 여러분 거기 가서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보이시죠? 예,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이제 거기 나오면서 바빌론 보이세요? 유프라테스 강이 밑에 이렇게 흐르고 그 위로 티그리스 강이 흐르죠? 보세요. 유프라테스 강 하얗게 써 있죠? 그 위로 티그리스 강 있죠? 유프라테스 쭉 따라가면서 그 중간에 바빌론 보이죠? 예, 보여요? 예, 바빌론이 있어요. 그 바빌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빌론 좀 밑으로 가면 우르라고 하는데, 저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 거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에 바그다드 있는데요. 바그다드.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러면 수산이 어디에 있냐면, 우르 옆에, 저 옆에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가면 수산, 괄호 열고 수사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맞죠? 예, 보이죠? 예, 그래서 바빌론에서부터 여기 수산까지가 약한 500km쯤 된다, 거리가. 이렇게 보시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한번 강을 보겠어요. 밑에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 위에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맞죠? 그게 갈대아 우르쯤 거기 가서면 하나로 합쳐지죠? 두 개가. 맞죠? 합쳐져 갖고 저 위에 수산 있는데 강이 하나 흐르죠? 또. 그거하고 이제 합쳐지죠? 그래서 저기 수산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가서 보시면 엘람, 페르시아의 도시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바빌론 제국 시대에는 어느 도시가 가장 컸냐? 바빌론이 제일 컸던 거예요. 바빌론이 제일 크고 수산은 페르시아의 도시인데 별로 크지 않은 도시였는데 바빌론을 물리치고 메대 페르시아가 나타나죠. 메대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이에요. 수산.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음식을 날라주고 하던 그런 사람이, 그렇죠? 포도주를 들어 올리는 사람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다 그래요? 느헤미야 1장 1절. 수산궁에 있었어요. 수상궁에. 에스더기 가서 보시면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어디에 있어서? 수상궁에 있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다 어디냐?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끝나고 페르시아. 알겠죠? 예,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수산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한가운데로 흐르는 수로가 있어요. 그 수로를 울레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자연적인 수로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운하 같은 그런 수로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예, 그런데 역사가들의 증언도 일치해요. 그 수산 가운데에는 수로가 있어서 물이 흘러요. 그 물이 흘러가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면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가 이렇게 만나는 강이 있어요. 이 강에까지 닿는 이와 같은 조그만 지류의 그 강이 울레강이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원래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에 있었어요? 다니엘이? 처음에는? 예, 바빌론에 있었습니다. 맞죠? 예, 바빌론에 있었어요. 바빌론에 있는데 지금은 이거 지금 진행되는 일은 어디예요? 수산, 한 4,500km 떨어진 데 있는 수산궁에서 이걸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빌론에 있다가 500km를 걸어서 수상궁으로 가서 거기서 꿈을 받은 이와 같은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에스겔서 같은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되냐. 에스겔이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올려가고 쭉 데리고 가니까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 예루살렘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예, 다니엘이 실질적으로 바빌론에서 수산궁으로 옮겨가서 그 일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걸 봤을 가능성도 있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올려서 예,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그 페르시아 왕국, 그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가 될그 수산, 거기에서 일어나게 될그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걸로도 볼 수가 있다. 어느 곳인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만 분명한 거는 뭐예요? 여기 수산궁의 울레강가에서 이 계시를 봤다는 거, 그거 하나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 3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메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강 앞에 두뿔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두 뿔이 길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임으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전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 4절에 메대 페르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메대 페르시아를 통합을 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그 고레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두뿔 달린, 뿔이 두 개가 달린 순양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뿔은 뭐 모든 성경학자가 얘기하듯이 메대하고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근데 메대가 먼저 나고 메대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결국은 메대 페르시아를 다 하나로 만들어 버려요. 바빌론까지 합쳐서 하나의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메대 페르시아가 리비아, 이집트, 그다음에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그다음에 인도 이 서쪽 지역까지 정복하면서 바빌론보다 더 영토를 더 크게 이제 확장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기 20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본두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메대라고 페르시아라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이제 번역, 통역을 이제 해주십니다. 자, 메대 페르시아 왕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성경에도 이름이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되기 18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살던 그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앞으로 180년 정도 지나게 될때 너희 민족을 도와주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는 내 목자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목자라. 그는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고레스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45장 1절에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심지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노라 얘기하면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말 그대로 고레스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앞에 이제 만들어줬다. 성경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고레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고레스가 등장하기도 전에 180년에 전에 이 사람 이름은 고레스라고 하나님이 미리 불러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는데,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날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고레스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18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고레스라고 이름까지 명령한 이와 같은 사람이 그 안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집행할 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빌론 제국이 있고 그 옆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예, 그래서 고레스는 BC 56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그래서 옆에 있는 바빌론을 침공하고 이러면서 영토를 지금 확장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 다니엘서 가서 우리가 읽었을 때, 다니엘서 몇 장인가 한번 잠깐 볼까요? 다니엘서 6장. 6장에 가서 보시면 벨사살이 잔치를 하다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한 내용이 나오죠? 맞죠? 이러면서 거기 28절에, 6장 28절에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 형통하였더라. 이 내용이 나오면서 5장 31절에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었더라. 자, 그래서 원래 다리오는 이 누구의 장군이었냐 하면 고레스 왕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바빌론을 이게 들어가서 바빌론을 멸절시킨 이와 같은 장군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고레스가 이 바빌론 제국의 왕으로 고레스가 다리오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 한번 잠깐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빌론을 멸절시켰을 때 고레스가 내가 당분간 이 바빌론 왕국을 다스려라. 그리고 그 당시에 고레스는 나이가 한 40분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다리오는 62세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으로 잠시 세워놓은 겁니다. 이렇게 돼서, BC 539년에, BC 500, 그러니까 560년에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페르시아의 왕이 이렇게 됐는데, BC 539년에 바빌론 제국이 망하면서 다리오가 왕이 되어, 그때로부터 이제 2년, 3년이 지나서 BC 536년에 이 고레스라고 한 사람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빌론, 알겠죠? 또 바빌론은 왕국에 뭐가 속했냐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거기 속하게 됐어요. 이 모든 거를 총괄해서 다스리는 그와 같은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거예요, 고레스가. 다리오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될 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스라 가서 보시면, 여기 포로 생활할 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라고 명령한 왕이 고레스라고 나오면서, 고레스의 제1년이라고 나와요. 고레스의 제1년. 그 고레스의 제1년이라고 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메대, 그 다음에 바빌론, 이거 모든 거를 다 통합해서 통합한 그 왕이 된 것으로 1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는 이미 20몇 년 전에 이미 왕이 된 거다. 이 고레스가.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시면서 이제 고레스에 대한 그 얘기가 이 안에 이제 나온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5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이제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가 나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 5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보라 순염소 한 머리가 서쪽에서 나와. 보세요. 서쪽이에요. 저쪽. 그리스가 서쪽입니다. 이제 마케도니아. 거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까 건 순양이었어요. 이번에 순염소가 저쪽 서쪽에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정복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들이 증언하듯이 알렉산더가 저 인도까지 치고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왕국을 만들 때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큰 왕국을 만들었어요, 알렉산더가. 지금 이와 같은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이게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두뿔 달린 순양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본그 양에게로 가되 힘차게 격노하며 그에게로 달려가더라. 내가 보니 그가 그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순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으나 그 순양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므로 그가 그 순양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 순양을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메데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 예, 알렉산더에게 패배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그 순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그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리스는 넷으로 나뉘게 됐다고. 맞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 자, 그래서 5절에서 8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21절, 22절에 거친 순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첫째 왕이 누구야? 알렉산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직접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 그리스의 첫째 왕이 그 뿔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다. 너무 당연하죠.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됐잖아요. 30쯤 되었을 때 이제 그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또 어떤 사람은 성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죽게 될때 넷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넷으로 나뉘었는데 알렉산더 제국만큼은 안 되죠. 이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언제 죽냐? BC 323년에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넷으로 나뉘어지면서 중요한 게 어떻게 되어 있다? 이집트, 이 밑에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됐다 그랬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그 다음 이집트 바로 위가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위가 시리아예요. 이렇게 돼서 시리아를 포함하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하나 이제 생기게 되고, 밑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가 세운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큰 도시예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 되고 또 나머지 두개 제국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두개 제국은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 되냐 하면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넷으로 이렇게 쪼개졌는데 그 중에 가장 강성한 게이 시리아 왕국, 그거는 셀레우코스 왕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 왕국, 이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예요. 이두 개가 가장 강력한 그와 같은 왕조로 이제 남게 됐다. 자, 그러면 알렉산더의 업적을 우리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더는 동방 세력이 유럽 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했어요. 페르시아, 바빌론, 그렇죠? 아시리아, 이게 계속 치고 나가면서 저 유럽까지 정복하면 오늘날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오히려 유럽의 그와 같은 그 문화니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까지 끌고 갔냐면 인도인 데까지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웠어요.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도 있고 어디에서 인도에도 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인도에도. 그러니까 곳곳에 알렉산더의 도시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얼마나 컸냐?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예요. 로마. 그 다음에 둘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셋째로 큰 도시가 어디예요? 어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디죠? 안디옥. 맞습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는 나중에 이제 그게 크게 된 거고, 시리아가 있다 그랬죠? 시리아, 북쪽이 시리아? 시리아의 중심 도시가 안디옥이 된 거고, 이집트의 중심 도시는 알렉산드리아가 된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은 시리아 사람이고, 밑에는 이집트 사람인데, 그거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시리아 왕국이라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시리아 사람이고 그거를 직접 다스리는 사람은 그리스에서 온 그리스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위에 있는 시리아도 마찬가지가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이름이 코이네 그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에도 여러 종류의 그리스 말이 있어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도 있고, 시장바닥에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성경 기록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냐? 시장바닥에서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 말의 이름이 뭐냐? 코이네 그리스 말이에요. 코이네? 그 코이네 그리스 말을 온 세상에 퍼뜨린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온 세상에 길을 닦았어요. 로마는 길만 닦는 거예요, 길만. 그렇죠? 말은 누가 전해줬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코인의 그릭을 전해주고. 이렇게 될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셔서 성경 기록이 그리스 말로 전달,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길이 다 뚫렸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길을 통해 코인의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된이 성경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알렉산더가 크게 기여를 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이 언제 기록이 됐냐 하면 BC 550년에 기록이 된 거예요. BC 550년. 근데 알렉산더는 언제 죽었다고요? BC 320년. 그러면 230년 전에 이미 알렉산더가 나타나고 제국의 첫째 왕이 되고 거기서 네 개가 분리되고 이게 이미 다이 안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230년 전에. 맞죠? 이렇게 되니까 인본주의 학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알렉산더 이후에 기록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 너무 이게 정확하게 맞으니까 아, 이거는 알렉산더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서는 기록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알렉산더와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9절부터 시작해서 14절 그 이후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9절부터 14절을 이제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여러분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가서 보니까 예,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예, 네 개를 지금 네 개가 생겼어요.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할 겁니다.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라고 한 왕이 BC 170년경에 세력을 강화하면서 어디를 치고 내려가냐면 시리아에서 이집트를 치러 내려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남쪽으로, 그 다음 가서 보니까 동쪽으로 그 기쁨의 땅은 어디를 가리켜요? 팔레스타인,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유대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내려오기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러는데 그것이 하늘의 군대 이르기까지 커졌다는 하늘의 군대. 자, 그러니까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라고 한 사람의 그 뒤에 어떤 마귀의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런 세력이 하늘의 군대까지 도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땅에서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무력으로 이렇게 학대하는 것과 같은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그래서 하늘의 군대들끼리 싸우는 것과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제국이 형성이 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아, 이게 뭐 나폴레옹이고 뭐 징기스칸이 있고 여기 느부갓네살이 있고 이건 사람의 역사로만 보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 9장, 10장 이제 가서 보시면은 어떤 일을 알수 있느냐.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21일 지나서야 다니엘에게 메신저가 오게 돼요. 왜 이렇게 늦었냐? 그 얘기하니까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그렇죠? 이 하나님의 천사가 보냈을 때저 영계에서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냈어요. 근데 페르시아의 통치자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한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가지 못하게. 그래서 21일 동안 가지 못하다가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예, 너 다니엘에게 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지금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악랄한 왕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해요. 여기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는 또 하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서로 접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서 다니엘서 12장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때에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면 마귀가 이 땅에까지 쫓겨나서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게 돼요. 유대인들. 이렇게 될때 어떤 일이 생기냐? 1절.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 환란기에 들어간 유대인 백성들 그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끼리 막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그 지금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을 환란기 때 핍박을 엄청나게 할때 누가 나타나요? 미가엘이 나타나서 용과 그의 군대와 대적하는 이 하늘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이기니까 용과 그의 군대들이 땅에까지 쫓겨나는 그런 일이 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피파네스라고 한 그런 왕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에피파네스가 BC 170년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들 하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형상을 걸어놨어요. 제우스. 알겠죠? 제우스의 형상을 걸고는 또 뭐를 하냐? 돼지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갖다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가증히 여기는 짐승이 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하게 하는 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 밑에 이 땅에서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역사적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은 보도록 하겠어요.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다. 에피파네스가 땅에서는 그 일을 하는데 저 위의 세상에서 영적인 세상에서는 마귀가 심지어 예수님하고 대항하겠다고 지금 달려든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돼지 피를 갖다 드렸다니까 이 제단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혐오하는 이 에피파네스라고 한 사람이 그분의 성소가 있는 것이 허물어져서 어떻게 성전을 다 훼파했단 말이에요.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며 더 이상 못 드리게 합니다. 성전에 더 이상 못 드리게 해요.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자그만치 한 6년, 7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기간, 그 6년 기간 중에 많은 부분 동안에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야 되잖아. 그걸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제우스를 세워놨다가 제우스 형상을 거기다가. 그렇죠? 13절, 그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이르되 성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세인트예요. 세인트는 거룩히 구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어느 면에서 세인트가 될수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세인트가 될 수가 있고,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의 피로 거룩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인트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인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천사들 중에 세인트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룩히 구별된 자가 또 다른 구별된 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게 하는 그 범법, 그게 뭐예요? 제우스의 그 형상을 갖다 세워놓은 거. 그게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 성소와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짓밟히게 하겠느냐? 얼마 동안 이 일이 진행이 되겠느냐? 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의 이 횡포가 2300일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2300일. 그러면 유대인들의 달력은 360일이 1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얼마쯤 되냐? 6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6년하고 3개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시리아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집트를 정복하러 이 팔레스타인을 지나가면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훼파하고 거기다 제우스의 신상을 걸어놓고 그리고 돼지 피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그마치 2300일 동안 지속이 되다가 드디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래서 BC 164년 12월 25일 날 성전을 찾아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날을 기념해서 만든 축제가 한우카 축제예요. 한우카. 알겠죠?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미국에 가면 한우카 축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손에서부터 성전을 빼앗아서 돼지 피로 물든 걸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BC 164년 12월 25일 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내용들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마치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뭐다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에피파네스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훼파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렇죠.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서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